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4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5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립시다.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 있든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우리를 그 축복의 흐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바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적인 축복에는요, 어떤 애매한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바닥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요, 내가 바닥인지 아니면 서밋의 축복 속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신 언약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언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 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언약을 다 주셨거든요. 야곱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십시오. 일주일에 첫 시작으로 강단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바닥과 같은 인생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정말 나는 여기에 내 삶이 올인되어 있는가? 내 삶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이 예배와 기도를 위한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사단은 방해합니다. 야곱이 거기에 속았습니다. 야곱이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자기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줄은 알았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서밋타임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그 시간을 거부했던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절대 가능의 축복과 능력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나 문제와 사건 상황이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상실합니다. 끊임없이 내 방법, 내가 경험했던 거 앞세워서요.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야곱이 마지막에 야복강가를 체험하기 전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과 소유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곱을 누가 취재했다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부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야곱이 정말 자기가 축복받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 않았던 것을 주목할 겁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벌었구나. 근데 야곱은요, 평생을 죽음보다 더 두렵게 자기 형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 트라우마, 그 영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야곱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딱 체험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게 오는 문제, 사건, 상황, 이게 다 뼈요, 살로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완전 바닥을 치고 또 무너지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언제 참고 견디면 내가 언제 하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고 견뎌서 뭔가 이루면 그게 성취라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인생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은 그 상태를 서밋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데도 그런 절대 불가능한 내 방법, 내 기준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닥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바닥은요, 성적 꼴등에서 5등 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것도 계속 포럼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질문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바닥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갖지 못하고 뭔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바닥처럼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순간은 바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서밋의 축복과 바닥 정말 볼 수 있어야겠는데, 중요한 건 둘 다 내가 드러납니다. 서밋은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축복받은다,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받은 내가 드러난다면 여기도 나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드러나는 줄 알지만 결국에는 그 배경 속에 사단이 깊이 개입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좀 미션을 드리면, 예배와 기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예배로 드려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제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또 함께 모이자 했을 때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때로는 좀 초월해서 도전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말이 우리를 굉장히 인본주의로 이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인도받으면서 따라가다가도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상한 말 잘못 들으면 거기 쫙 따라가는 거 있죠. 온갖 사업 잘 되는 강연, 동영상 강의 다 들춰보면서도 메시지 영상 한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인생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면, 승리하고 있다면 이 포럼이 우리 인생 속에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포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닥 인생 아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가슴 아프지만 또 다른 바닥 인생입니다. 또 다른 바닥 인생.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사울 왕이 그런 인생을 또 살았거든요. 너무 좀 오늘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쳤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이요, 같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시작이란 말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처럼 똑같은 것이지만 우리들 또한 같은 시작을 했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실 때부터 이미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축복으로 우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까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축복인데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청년 사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되게 작은 지파고 또 우리 집안도 굉장히 미천한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세울 수 있냐? 이런 말들이 있는 중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 암몬 족속이요, 이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치는 겁니다. 경고를 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고백을 이 사울 왕이 전에 듣고서, 사울이 전에 듣고서 사무엘상 11장 6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암몬을 향한 그런 화가 확 올라왔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그런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가 저들을 상대하겠다. 특별히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요, 일곱 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뿌리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여러분 룻 아시죠? 롯, 아브라함과 롯, 롯의 그 딸들로부터 나온 자손이거든요. 불신앙의 자손들이죠. 근데 이들이 우상 국가고 굉장한 잔인한 방법으로 사단 서밋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에 크게 감동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를요,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소를 잘라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족속들에게 보내면서 군사들을 모으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로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암몬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0만 명, 그리고 또 유다 3만 명, 총 33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이 암몬을 상대하고 결국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어디에 사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에게 그 화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 암몬과 상대해야겠다는 생각도 심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요, 언약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똑같은 같은 시작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당연한 성공의 모습이 됐을까?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의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조그만한 이 세포 같지도 않은 세포가 치열하게 버틴 겁니다. 죽지 않고 버텨가지고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또 커져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또 죽을 뻔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적응하고 또 적응해서,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몇백 년에, 몇만 년에 걸쳐가지고 죽고 죽고 죽다가 결국엔 날개가 생겨서 새로 막 날아다니고.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이게 당연한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작을 하지 못한 채, 당연히 처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작을 놓친 채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좀 어리석은 것은, 그 진화론자들이 우리 창조론자,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깔보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진화론도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이 밝혀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믿음이거든요. 그들에게 사단이 준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 그게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근데 그 진화론의 배경에 보니까 치열한 경쟁과 획득과 적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구나. 근데 창조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진화론에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몇몇 분이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에 이제 공문을 나라에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근데 대예배는 건들지 않는데 우리가 모이는 소모임을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기도 포럼을 막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고.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냐고. 근데 제가 용기가 있어서 예배를 막 무작정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사역을 하면서 확인한 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무너진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시면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코로나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은 바닥 인생 되거든요. 저는 그거랑 타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는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철저하게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가지고 풍성한 포럼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들이 정리되어야만 그게 정말 바닥의 모습에서 서밋의 축복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거든요. 자기 생을 위해서는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과 모임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요. 왜 교회 모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대전에는 지금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5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의 생각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지킨다는 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지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저 무식한, 저 부족한, 저 위정자들이요, 함부로 교회를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영적으로 죽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저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놓치니까 사울 왕 또한 인본주의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시작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는 인본주의로서 시작하는 거죠. 그 철인 3종 경기 그 선수 자살했잖아요. 그 동료들이 지금 나와서 계속 그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 모임은 애초부터 올림픽을 통해서 이 성공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끌어들인 거죠. 사단이 그렇게 악랄합니다. 처음부터 성공이 목표였지,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돕고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삶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참된 행복 돌보지 않거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함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걸 점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사단이 만든 그런 분위기, 흐름, 사단한테 어떻게 대응합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그 흐름대로 쫓아가면서 불행한 인생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도 남을 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냐고. 근데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블레셋은요, 무기가 굉장히 많았어. 눈에 보이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 백성들, 사울 왕까지도 두려움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13장 1절 14절.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이 사울이 생각하는 예배는, 사울 왕이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새기고 각인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지금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길을 바로 오지 못하고 7일 동안 그 일을 지체해야 하거든요. 빨리 지금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군인들이 자기 진영에서 떠나고 도망가니까 그걸 지켜볼 수 없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배했다.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는데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지키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배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그냥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보여주기식의 예배인 거겠죠.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나를 위한 예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작 예배의 주인공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근데 이런 예배와 완전히 반대된 예배 여러분이 아시죠? 여리고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들. 언제 적들이 기습해올지 모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그들이 엄청난 전투를 앞에 두고 한 게 할례였습니다. 남자들이요, 포경수술하고 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보셨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지금 당장 싸우는 것보다, 이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서밋의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울은 그거 놓치니까요. 인본주의로 예배마저도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축복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드려지는 진실된 참된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아말렉 족속과에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전투에 나아가는 이 사울을 위해서 미션을 주십니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이 다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우상의 문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생명조차도 완전히 다 진멸시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흑암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거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흑암과 타협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흑암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근데요,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줄에 묶어가지고 진지 끌고 와요. 왜냐? 보여주려고.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왕이 여기 있지 않냐? 정치적으로 자기가 실력 있는 왕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런 막 핑계도 되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살찐 짐승들을 획득했다 자랑하기 위한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완전히 반대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없이 어설프게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순종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자라는 미션, 렘넌트라는 미션, 서밋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고 도우라고. 제가 사역하는 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 저한테 포럼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자. 언약 아니면 불가능하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너무 큰 차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막 회복이 많이 돼서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고. 근데 어제 포럼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장이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일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해 줬어요. 야, 지난주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자기도 놀라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신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 직장에 보내시고 너를 회복시키신 거다. 너 그 일 안 하면 넌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엊그저께 뉴스에 어떤 교사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생 아이들, 자기 반 아이들한테 콘돔을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바나나에다 막 끼우는 것도 알려주다가, 이렇게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했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콘돔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되잖아요. 레멘트들을.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요. 굳이 그런 자리가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들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이미 문제가 다 터진 거예요.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성적인 자율적인 결정권들, 막 우리 청소년, 어린 아이들한테 막 한쪽으로는 법을 제정해서 자유를 주면서, 한쪽으로는 임신의 자유. 아니, 한 반에서 임신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건 맞지만, 그 아이의 지금 그런 상황이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세상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모르니까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자유가 주어진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쓰지만 그들이 쓰는 인본주의는요, 어제도 뭐 뉴스에 나왔지만 마스크 재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스크 주워다가 빨아서 다시 포장해서 팔았대잖아요. 아무 차단 기능도 없고 혹시 거기에 어떤 균이 묻어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막 숨쉬면서 아, 나 마스크 꼈으니까 살았다면서 몇만 명이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을 얼마나 사단이 좀먹고 그들의 인생이 사단의 놀이터로 변해버렸는지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말년에 확인하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성취한 게 아니구나. 다 가졌지만 뻥 뚫려있는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성공 신화라고 해서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렘넌트들한테 막 해가지고 너도 이렇게 해. 1만 시간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법칙들은 막 얘기하면서도 진짜 언약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인본주의 쓰면서요. 공부하고 미래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 또한 바닥 인생이 됐습니다. 야곱의 말대로라면 정말 험악한 인생이죠.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었지만 굉장한 권력을 가졌지만 사울 왕은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16장 23절에 악령에 들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왕이요. 귀신에게 완전 들려가지고 목동으로 있다가 수금 키는 다윗 때문에 이 악신이 떠나갑니다. 아무 실력도 없고 비천한 이 목동 한 명의 믿음으로 엄청난 왕의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한 이후에 18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악신에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을 향한 약간의 질투의 마음과 함께 이 악신에 들리니까 다윗한테 막 창을 집어던져요. 다윗이 그 물론 피합니다마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바를 잊도록 만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울 앞에요.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냥 들어와서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죠. 아,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구나. 믿음 앞에서 점검이 딱 돼야 되는데 사울 왕이 볼 때는 골리앗의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 큰 키만 보이는 거죠. 그런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17장 33절에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요 네가 목동이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싸운다라는 개념을 사울이요 전혀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체격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승패를 벌써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장서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싸워야 되는 사울왕이에요. 지금 부하들이랑 그냥 그 거기 숨어가지고 진영에 숨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막 이런 치사한 이야기나 했었고 그래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맹수들을 양을 치면서 상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이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라도 알아듣고 그래 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할게. 싸우렴. 아니면 부끄럽다. 내가 믿음을 가진 나도 믿음 가졌는데 내가 싸울게 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 그래 알겠으니까 갑옷부터 입어. 그러더라고. 갑옷 입히고 막 무기 손에 쥐어지고 근데 그 소년 다윗한테는 다 안 맞는 거야. 나중에는 그거 다 훈을 털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맹수들 상대하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 38절 사울 왕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무기, 눈에 보이는 무기와 그런 방어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능력 이전에 육신적인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준비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절대 불가능한 걸 모르는 거죠. 이제는 이 사울 왕의 생각과 마음 또한 사단이 완전 빼앗아서요.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 정말 은인 아닙니까? 예, 왕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뭐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했으니까요, 그 전투에서. 근데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눈이 다윗을 주목하는데요, 저놈을 언제 죽일까? 그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걸고 막 다윗을 굉장히 어려운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고 승리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완전 목말라가지고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신 믿음 앞으로, 여호와의 능력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울 왕이요, 계속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있는 서밋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굴 찾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요. 박수 무당을 찾습니다. 28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는 위기와 이런 상황들을요, 하나님이 아닌 이제 귀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환영을 보게 하셔서 이 사울이 회개하도록 하시거든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세상의 그 방법과 그런 흐름에 자기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귀신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31장 1절에서 13절.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전투에 나갔는데요, 자기 아들들 세 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자기도 이제 활을 맞아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어야 되겠냐, 비참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죽이라고 했더니 막 부하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 무기 들고 있는 부하를 안으면서 그 칼에 찔려서 죽거든요. 그렇게 사울 왕의 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비참한 최후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말 비참한 최후는 뭐냐면요, 죽음보다 비참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맺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서밋의 축복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을 맛보지 못한 채로 끝까지 자기 방법 앞세우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질투하고 그 악령에게 시달리다가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거죠. 비참한 끝을요. 어쩌면은 야곱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괜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런 바닥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서밋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배와 기도로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이 끊임없는 인본주의와 잘못된 이 바닥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성공의 모습인 양 살아가도록. 사울왕 보면요,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왕이라는 거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룬 성공자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땐 시달리고 빼앗기고 불쌍한 인생이거든. 사울왕도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놓치자마자, 예배를, 기도를 놓치자마자 이런 인생 살게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승리한 인생, 서밋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근심하여 라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 인본주의를 쓰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여는 그냥 좀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한테 좀 걱정돼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로 타오르다. 분노로 타오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볼 때는요, 인본주의 쓰면서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무엘의 인생이요, 그냥 초라한 게 아니라 너무 이 분노로 타오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사단한테 이렇게 빼앗기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인본주의 쓰면서 하나님이신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바닥 인생 살았지? 하나님 앞에 이 근심이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실 때마다 각인뿌리 체질, 옛틀 꺾어라. 그거 아니면 소용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 그 각인뿌리 체질,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인본주의로 말미암고 우리에게 상처를 조장하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인본주의, 남은 한 주 동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옛틀,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길목마다요, 이 불신앙의 엄청난 장애물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러 딱 버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런 것들요, 빨리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정말 언약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 아닙니까? 세상 소리 듣고 돈 필요해서, 성공이 필요해서, 세상이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게 목적이라면 미안하지만 잘못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모든 삶의 부분 부분들을 예배와 기도와 포럼으로 채워라. 이게 결론이자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믿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